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7 정상회의가 오늘 일본 해안 도시 이세시마에서 개막됐습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회의장인 이세 신궁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들을 잇따라 영접했습니다. 이세 신궁은 일본 신토 종교의 최대 성지로 아베 총리 역시 이 종교의 열렬한 신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침체된 세계 경제 활성화와 테러와의 전쟁, 북한 핵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가 끝난 뒤 내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이 2차 대전 시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만 명의 희생자를 냈던 히로시마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미군 관계자가 연루된 일본인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지중해에서 전복된 이민 선박에서 수백 명의 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어제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상에서 전복된 선박에서 562명의 난민들을 모두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이 촬영한 사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침내 전복되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순찰선은 이와 함께 이날 또 다른 선박 전복 사고로 물에 빠진 108명의 난민들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던 우크라이나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어제 전격 석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 조종사인 나디아 사부첸코는 2년 만인 어제 수도 키예프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열린 환영식에서 페트로 포로첸코 대통령은 그에게 우크라이나 최고의 영예인 영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사부첸코가 석방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던 러시아 병사 2명도 모스크바로 송환됐습니다. 사부첸코는 2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언론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회사가 일본 에어백 제조업체인 다카타사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경제신문은 오늘 미국의 사모펀드 업체인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사가 다카타 주식의 60%를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다카타 주식은 오늘 도쿄 증시에서 21%나 급등했습니다. 다카타사는 자사가 공급한 차량의 에어백 불량으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수천만 대의 차량에 대한 자발적 회수 수리 서비스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시 에어백에 주입되는 화학가스 성분이 과다하게 팽창해 금속 파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11개 주들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각급 공립학교에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성별이 아닌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를 비롯한 11개 주 정부는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학교를 대대적인 사회적 실험 연구소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녀들과 기본적인 사생활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시의 한 공연장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명 랩 가수 T.I.의 공연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맨하튼 유니온 스퀘어 부근 어빙 플라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3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또 30대 또 다른 남성의 경우 가슴에, 20대 여성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의 민간 차원 접촉을 확인했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meeting. Track 2 meetings are routinely held on a variety of topics around the world and occur independently.
국무부는 그러나 그 같은 접촉이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첫 번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 지역의 한 호텔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제로도 다뤄지며 G7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4일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첫 번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을 방문했던 케리 장관은 이날 호치민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북한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개발을 체제 존속과 연결짓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외교 현안에 대해 무지하며 트럼프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매우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바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UNSCR 2270 specifically highlights the need to exercise vigilance against DPRK diplomats.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북한 외교관들이 파키스탄에서 주류 밀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BOA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가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추방 의무 역시 회원국들에게 부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불법 반입과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키스탄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의 대북 소식통은 23일 BOA에 북한의 이슬람아바드 주재 대사관과 카라치 주재 경제무역참사부 직원들이 현지에서 여전히 몰래 술을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명의 북한 외교관들이 할당량의 2배가 넘는 위스키와 맥주 등을 반입해 외교관 차량으로 배달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외교관들은 파키스탄 암시장에서 6배에서 7배에 달하는 주류 거래 차익을 챙긴 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70만 달러를 매년 북한 정권에 충성 자금으로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 시안의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3명이 탈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외화 벌이와 송금 행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근로자 해외 파견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발동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 북한의 근로자 해외 파견을 겨냥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북한이 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meeting. Track 2 meetings are routinely held on a variety of topics around the world and occur independent of U.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회동에 대해 알고 있고 미국 정부 관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트랙2 회동이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관계없는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미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들이 이달 말 스위스에서 접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26일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주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hope it's a full implementation will advance.
반 총장은 안보리 결의가 온전하게 이행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가 단호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안보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처만 입힐 뿐이라며 대단히 높은 군사비 지출로 북한의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주민 인권은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는 물론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며 남북 간 우호적 관계가 평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전체 지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stand ready as a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personally.
반 총장은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나 개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여건이 되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 총장은 이에 앞서 25일 한국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도 북한과 고위급 간 대화 채널을 열고 있고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해온 것은 자신이 유일하다며 기회가 오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과 관련한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인도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가며 대화를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 총장의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한 대화 필요성 제기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과 대화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셈법을 바꿔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지원의 재개 시점과 범위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인도적 지원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3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되는 2016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통의 안보협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공조 체제를 다져왔으며 지난 2014년 12월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샹그릴라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스위스 등과의 양자회담도 준비 중입니다. 미한 양자회담에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 개념의 구체화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공동 실무단을 꾸려 사드 배치 일정과 부지 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전방위 북핵 국방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본회의 주재 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매년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영 국방전문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는 일부 북한의 입장을 이해를 하거나 옹호하거나 동참하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들에게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왜 중요한지, 북한을 지금 상태에 제재하지만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아시안 국가, 그 국방장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23개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모두 35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임자였던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는 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24일 민간단체인 미 육군협회 산하 지상전연구소가 하와이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에 따르면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내 불안정이 정권의 붕괴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는 지난 2006년 취임한 버월벨 전 사령관 이후 2, 3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1개월, 후임자인 제임스 어먼 전 사령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 3개월 최근 나토군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 커티스 스케페로티 전 사령관도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적용하면 샤프 전 사령관의 전망은 적어도 2, 3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로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 따른 충돌과 내부 불안정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강력한 도발과 공격이 발생해 훨씬 큰 충돌로 위기가 빠르게 고조될 수 있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내부 불안정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경제는 주민들의 필요를 명백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유엔의 가혹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손전화기와 대북 방송 등을 통해 과거보다 많은 외부 정보들을 얻고 있고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정권의 정책 변화 혹은 정권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란 게 샤프 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정권 유지의 두 핵심 축인 외부 정보의 차단과 검열, 감시, 통제를 통한 공포 정치 가운데 정보의 벽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게 북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해봤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런 배경들을 지적하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 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이 당장 대응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대와 무엇을 해야 할지, 정권 붕괴 뒤 안전과 치안을 위해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등 관련 논의와 훈련, 대응 능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붕괴 시 유엔과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유엔의 역할, 중국이 이런 유엔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샤프 전 사령관의 이런 시각이 모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견해는 아닙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전임자였던 버웰벨 전 사령관은 25일 VOA에 북한 정권의 붕괴 임박 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agree at all that North Korea is facing a near-term collapse.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움직이면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중국이 국익을 위해 수십 년째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이 실질적인 국익이 무엇인지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현상 유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at's necessary and has been is for China to understand that it's in its real interest to foster a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중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통일을 이루고 이후 통일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면 중국의 위협이 아닌 이익을 주는 게 분명함에도 중국은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미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움직이고 북한의 군사 정권도 대남 화해 정책으로 전환해 한국과 재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 정권을 유지하고 세계 최강 수준을 유지하는 이웃나라가 이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붕괴된 전례는 거의 없다면서 거듭 샤프 전 사령관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얀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고 북한도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대신 미사일 방어 등 미얀 대북 억제력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현상 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적극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오늘 주야간과 전천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아파치 헬기 넉 대를 한국 육군에 처음으로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는 신형 전차 900여 대로 무장한 기갑 전력과 서북 도서로 침투하는 공기 부양정 등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 대응 전력입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에는 공대지 유도탄 16발과 스팅거 공대공 유도탄 4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로켓과 기관총 등이 장착돼 있어 북한 전차와 공기 부양정을 단숨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내년 초까지 총 사업비 미화 약 15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지난 2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려 국제인권행사인 오슬로 자유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가 참석해 북한에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 노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2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 마지막 날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USB 드라이버입니다.
USB 드라이버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작은 휴대용 저장장치로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 USB에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98년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수감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뒤 곧바로 북한을 탈출해 2003년에 한국에 정착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내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북한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에서는 USB 한 개 가격이 노동자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될 정도로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하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 USB를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에 들여보내는 작은 USB 하나가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많은 양의 USB를 북한에 보내고 싶어도 여러 제약 요인들 때문에 많이 보내지 못했다고 정 대표는 밝혔습니다. 많은 양의 USB를 구입하는 데 따르는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USB를 북한에 몰래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잡혀서 처형당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이 후원으로 인해 가지고 헬리콥터 드론으로 북한에 USB를 보내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헬리콥터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항공기입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15일 세계 처음으로 헬리콥터 드론을 통해 북한에 USB를 보냈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의 USB를 더 빨리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국제사회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 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 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지난 2009년에 시작돼 올해로 8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연례 행사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정 대표가 6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가 연사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2010년 강철환 씨를 시작으로 2013년 박상학 씨, 2014년에는 박연미 씨와 이현서 씨 등 탈북자들이 이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 학생들은 구글과 유튜브 등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을 할 수 있다고 박찬모 명예총장이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두 명의 북한 학생들은 현지에서 취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명예총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후원금이 줄어든 게 학교 운영의 애로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박명예 총장은 한국포항공대의 총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찬모 명예 총장과의 인터뷰를 1, 2부로 나누어 두 차례 걸쳐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입니다.
그 미국이나 한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 평양과기대 학생들의 실력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실력도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 우선 평양과기대 학생들한테 가장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는데요. 기초과학이나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교수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예를 들어서 지가 프로젝트 그 가상현실 코스에서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 한 팀이 해온 것이 힙합 댄서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힙합을 갖다가 해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얘네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그런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습니까?
그 일률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평양과기대에서 그 석사과정 지금 아직 박사는 안 나왔으니까 석사과정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일반 연구소나 또는 대학의 교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는 박사 과정을 하러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첫 번째 졸업한 학생들이요. 우리가 45명이 석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8명이 평양과기대로 다시 왔습니다. 대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뭐 군대 관계에 가서 그 사이버 어땠거나 그런 거 한다는데 지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외로 취업을 지금 그 두 학생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 가서 MBA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2년 후에 그 MBA를 받으면 거기에 브라질에 있는 기업에서 활용한다는 그 조건으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은 해외에 취업하는 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전 북한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그 해외로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 그 김일성 대학교에서 연수를 했던 한 영국 학생이 그 한 강연에서요. 학교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해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평양과기대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나요?
평양과기대에는 김일성 동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생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저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다 보니 그 일각에서는 그 평양과기대가 그 북한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는 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학교의 교수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또는 동포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데 그분들은 다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뭐라 그러나요 상무성에서 나온 거기에 어떤 건 가르치고 어떤 건 못 가르친다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고 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정말 평화와 안전 그런 거를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전혀 뭐 우리 학교에는 핵공학이나 뭐 그런 건 전혀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평양과기대가 개교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예.
혹시 애로점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애로점이라면은 역시 그 교수를 우리가 모집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국적의 교수들이 못 오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거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안 보내기 때문에 못 와요. 그 지지자들도 오고 싶었는데도 못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큰 애로점이고 또 하나는 요새 그 UN 생션 때문에 그 후원금.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주로 뭐 정부나 북한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후원에 의해서 하는데요. 후원금 모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 제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험 기기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그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외부 세계로의 접근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터넷 사용은 어떤지요?
그 평양 관계대는 유일하게 북한에서 대학원생이나 북한 교수들이 인터넷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은 대학입니다. 그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신청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와이파이라든지 무선 그런 게 하는 거 아니라 30대의 컴퓨터를 인터넷 그 랜에 연결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만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뭐 그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위키피디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대학의 그 전자 라이브러리에 연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대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뭐 접근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던가 뭐 그런 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블락된 저기 그 웹사이트는 물론 블락된 거는 있죠. 그 뭐 남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걸 접속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접속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주변 다른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일성 대학하고 김책공대에서는 대학원생들한테 쓰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평양 과기대는 그런 학교들보다 먼저 인터넷이 허용된 학교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2010년에 학생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썼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대학원 처음에는 대학원만 학생만 쓰게 하다가 우리 학부 애들이 졸업 논문을 쓰려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을 해가지고 졸업반이 되면은 그 졸업 논문 쓰기 2개월 전부터는 학부생도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메일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 학생들이 이메일을 갖다가 그 인트라넷에는 자기네들이 쓸 수가 있지만요. 지금 인터넷에 그 학생들 개개인의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그 평양과기대의 그 북한 학생이나 교수가 쓰는 그 이메일 주소가 arirang.first@gmail.com 그 하나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정말 급할 때는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학생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건 다 공개된 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거 아니면은 하기가 어렵죠.
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평양 과기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떠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지금 몇 명이 주로 어떤 국가들을 가는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20명이 이미 저기 그 영국 또는 스위스 그런 데에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 왔든지 또는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대학은 University of Westminster, 런던에 있는 또 저기 그 읍살라 대학 그 저 스위스에 있는 거, 아 스웨덴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그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그냥 그 그리고 이제 또 파이낸스 하는 학생들은 캠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 있는 학생은 한 10명인데요. 그 10명들은 지금 읍살라 대학에 5분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학생이 가 있고 중국 농학과학연구원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 연수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팔로 저 브라질의 상팔로 대학에도 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해외 연수와 같은 국제화 노력을 통해서 그 평양 과기대가 추구하거나 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국제화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이 앞날에 그 북한의 지도자가 될 테니까 그 북한 갖다 국제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양과학의대 박찬모 명예총장으로부터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박찬모 명예총장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사상 처음으로 평화봉사단까지 파견키로 하는 등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평화봉사단은 한때 전쟁으로 얼룩졌던 두 나라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미 평화봉사단 파견이 결정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취약국 가운데 봉사단이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라오스 정도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평화봉사단이 그동안 미국의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대북 지원 가능성은 어떤지 김영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 따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하노이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평화봉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 very pleased that for the first time the Peace Corps will come to Vietnam.
미 평화봉사단을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 파견하게 돼 매우 기쁘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미 평화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이 국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 때인 1961년 창립된 이후 지난 55년 동안 미국인 22만 명이 전 세계 141개 저개발국에서 다양한 봉사와 개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Peace Corps is a life-defining leadership experience. Volunteers live, learn, and work with a community overseas for 27 months, providing grassroots assistance.
평화 봉사단 단원들은 경제가 어려운 나라의 취약 지역으로 들어가 27개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영어 교육에서부터 농업, 보건, 환경,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 평화봉사단은 이런 활동을 통해 수혜 국가는 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미 봉사 단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능력과 지도력까지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미국과 수혜 국가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아 민간 외교사절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캐롤라인 헤슬러 레들릿 미 평화봉사단장은 23일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내 평화봉사단 활동이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관계까지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베트남의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지원하며 두 나라 간 관계와 베트남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장기적으로 수혜국의 번영에 기여하고 미국과의 관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취약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들도 많지만 적어도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를 적극 수용한 나라들은 대부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6년부터 81년까지 2,500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지방 농촌과 벽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고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우뚝 섰다는 겁니다. 게다가 20살을 갓 넘긴 나이로 1975년부터 2년간 충청남도 예산에서 영어 교사로 봉사했던 캐서린 스티븐스는 30여 년 뒤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해 미한 관계의 가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 때문에 심은경이란 한국 이름도 갖고 있고 한국말도 잘해 재임 당시 한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직접 봤어요. 제가 70인데 우리 하숙집 아줌마도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역시 주한미국 대사 또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74년부터 2년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역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국내 안팎의 부단한 노력과 지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발전을 동시에 이뤘고 지금은 한국 정부가 미국 평화봉사단과 비슷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설립해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퇴임한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지난해 VOA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공여국으로 돌아선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취약국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토탈 2015년도 대외원조 예산 규모는 $2.2 billion, 저희가 한 600-700 사이 밀리언, 6억 불 내지 7억 불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천 명 정도의 해외 연수생, 공무원, 젊은 프로페셔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 한 똑같은 숫자의 한국 전문가 볼런티어들이 100개 정도 나라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특히 이런 다양한 해외 지원과 봉사활동 경험이 미래 북한의 재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국가의 이제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질병 구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험이 북한을 부흥하는데, 북한을 이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한국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지원 대상에 북한은 계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문제가 대외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아 봉사단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신 한국에 정착한 2만 8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일부 주한미군들은 특히 개인의 시간을 쪼개 한국 내 탈북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를 받은 뒤 한국에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대학생 지초로 씨는 24일 VOA에 나눔이 주는 기쁨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회에 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봉사하는 게 또 다른 그런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겠죠. 예.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해외협력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 씨는 하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자원봉사란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한 것만큼 그게 돈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자원봉사라는 말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는 그만큼 노동자와 자본가의 첨예한 대립? 그 갈등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꼭 기업가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또 자신의 그런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더우려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북한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죠. 그런 프레임이. 북한 같은 경우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만 해도 부족하고, 그 남은 시간에 가족들 먹여 살려도 힘든 시간이죠. 근데 한국은 일단 그런 먹는 것에서는 일단 해방됐으니까, 그것이 북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봉사의 개념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지철호 씨는 특히 북한과 한국 사이의 큰 차이점은 강제적 환경과 자율적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봉사라면 북한은 일단은 동원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동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진정성이 우러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한국의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그런 동원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그런 모습에 일단 많이 놀랐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돕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생각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런 동원하고 한국의 자원봉사는 대단히 다르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딱 싶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북한의 동원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베트남에 사상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취약국 가운데 봉사단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라오스 정도뿐입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동아시아에서 과거 한국과 인도 등 7개 나라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고 현재는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중국 등 9개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통해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비유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 도착을 했군요.
네,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로 날아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출발한 지 16시간 반 만에 첫 기착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때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밤 8시라는데요. 원래 예정됐던 부총리가 아니라 실권자인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직접 영접을 나왔고 이렇게 늦은 시각에 총리가 직접 영접한 거 이례적인 일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의 주제가 한국형 개발 원조 사업과 국방협력이라고 하던데요. 이 한국형 개발 원조 사업에 이동식당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식당이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차량을 이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그 한국형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겁니다. 보건 분야, 음식 분야, 문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식인데요. 건강 상담과 진료를 해줄 보건 차량, 구급차, 또 음식을 제공해줄 이동식당인 푸드트럭, 뭐 영화나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달린 문화 차량, 그리고 대형 냉장고가 실린 차량 등 맞춤형으로 개조된 차량이 이 사업의 핵심 구동력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업장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한국 정부는 이미 한 달 전에 3.5톤짜리 트럭과 1.5톤 트럭을 개조한 이 한국형 원조 사업 차량, 그 에이드 차량을 10대씩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에 보냈고요. 2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진행되는 그 공식 출범식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료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지원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뭐 산모라든지 신생아 등 유아들에게도 집중되는 그 아프리카 3개국 보건 지원 사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건 차량에는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27명이 진료에 참여하게 되고요. 아프리카의 소녀와 가임기 여성, 산모 등에게 산부인과 진료, 소아과 진료, 그리고 내과 진료를 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에 맞게 그 수원국,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케냐의 차량을 이관해서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이 한국형 에이드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소식 먼저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다음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무려 188개 나라에서 한국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수년 전부터 한국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의료 관광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한국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9만 7천 명이었습니다.
네.
환자 국적은 총 188개 나라, 그러니까 유엔 가입국에 버금가는 숫자의 그 나라 환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중에서도 100명 이상 환자가 찾은 국가가 무려 66개였는데요. 가장 많은 환자가 찾아온 것이 중국으로 10만 명에 가깝고 미국인 환자도 4만 1천 명 정도였습니다.
한국 환자들이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1년에 3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국까지 찾아왔다는 것, 그만큼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의료 수준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또는 자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 한국으로 여행 겸 치료를 받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 돈을 써도 가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 한국 정부와 각 시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 대상 의료 관광 정책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환자들이 어떤 진료를 많이 받습니까?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29만 9천여 명의 외국인 환자, 내과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네. 8만 명이었고요. 성형외과가 4만 명, 건강검진을 받고 간 환자도 3만 명 정도나 됐습니다. 절반 이상인 55.5%, 17만 명 정도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았고요. 20% 정도인 6만 명은 경기도 병원, 인천 병원에도 한 1만 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가 찾아왔답니다. 국적별로 보니까 역시 중국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전체 33%인 9만 9천여 명, 미국인 환자 4만여 명, 러시아가 2만 명대, 일본과 카자흐스탄이 1만 명대였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쓰고 가는 돈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 환자의 병원비 지출액이 전체 5억 6,200만 달러였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한 해 전과 비교해보면 20% 이상 늘어난 것이고요. 중국, 러시아, 미국, 카자흐스탄, 숫자가 많으니까 진료비 비율이 높은 편인데 1인당 진료비가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지를 확인해보니까요. 아랍에미리트 환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평균 12,700달러를 한국 병원에서 쓰고 간다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를 감안해보면 20%가 늘어난 외국인 환자로 인한 진료 비용, 한국으로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을 듯하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더 유치할 것인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큰 돈을 쓰고 가는 환자에 대한 유치 활동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될 텐데요. 러시아와 중국 현지를 찾아가서 병원이나 의료관광 정책을 설명하는 행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호텔이나 관광지로 연결해주는 그 편리한 서비스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들어볼 텐데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불상인 반가 사유상이 한자리에 전시돼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반가 사유상, 뺨에 손을 댄 채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의 불상이지요?
맞습니다. 일단 의자에 걸쳐 앉아서 왼쪽 다리를 내리고 그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은 자세를 하고 있는 불상입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얹고 손끝을 이렇게 뺨에 살짝 대서 아주 엷은 미소를 지면서 생각에 빠진 보살상을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데요.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신라시대의 금동 반가유상, 그리고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그 일본 아스카 시대의 온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반가사유상이 1400년 만에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이 천년의 미소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이 서울 전시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또 도쿄 전시가 예정돼 있어서 화제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던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